에베소서 61번 메시지 5장에 있는 권면의 요약.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랑과 빛에 대해 집중하면서 5장에 있는 바울의 권면에 대한 요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본대로 먼저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했고 또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과 빛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데 이릅니다. 사랑과 빛은 내적인 요소들이고 반면에 은혜와 진리는 외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때문에 5장 1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권면은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사랑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내적 본질이며 빛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표현된 요소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계시에 따르면 사랑과 빛은 우리의 행함의 내적인 근원이어야 합니다. 기본 요소들과 기본 인자들.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의 글은 심오하고도 깊습니다. 그는 이 서신을 쓰면서 자신 속에 있던 깊은 관념들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깊은 관념들은 각 장에 있는 기본 요소들과 기본 인자들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런 기본 요소들과 기본 인자들이 무엇인가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바로 이 서신의 구성 성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4장에 있는 기본 요소들은 은혜와 진리이며 5장에 있는 기본 요소들은 사랑과 빛입니다. 이런 기본 요소들과 더불어 기본 인자들이 있습니다. 4장과 5장에 있는 바울의 의도는 단지 도적질과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과 순종과 사랑 등에 관한 몇 가지 권면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그러한 세세한 것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기본 요소들과 기본 인자들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미 본대로 4장에서 적극적인 측면의 기본 인자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며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마귀입니다. 이제 계속 나아가서 이 4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인자는 세 사람인 교회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는 여기에서의 권면이 교회에 대한 이 측면과 관련된다는 뜻입니다. 5장에 있는 주요 인자는 신부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4장에 있는 바울의 권면이 세 사람에 관련되는 것처럼 5장에 있는 그의 권면은 신부와 관련됩니다. 4장을 여는 열쇠. 에베소서의 주제는 행동이나 미덕이 아니라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4장에 기록된 길다란 권면을 하면서 결코 그의 주된 요점인 교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원칙과 세밀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세 사람인 교회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4장에 기술된 생활은 반드시 세 사람인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세 사람인 교회는 진리에 따르고 또한 은혜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 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표준에 따른, 즉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사람인 교회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한 은혜에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의 삶의 모형과 본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공급합니다. 이것이 4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만일 우리가 4장을 읽을 때 이 열쇠를 사용한다면 4장 전체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세 사람인 교회를 다루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런 측면 안에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표준에 따른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족한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장 안에 있는 사랑과 빛. 같은 원칙으로 5장에 있는 주된 요점은 신부인 교회입니다. 그 주된 요점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거나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관한 바울의 권면이 아닙니다. 신부인 교회는 진리와 은혜보다 한층 더 섬세하고 깊은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사랑과 빛이 요구됩니다. 진리는 빛만큼 섬세하지 못하고 은혜는 사랑만큼 깊거나 친근하지 못합니다. 5장에서 바울은 신부인 교회에 관하여 사랑과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인 교회에게 사랑과 빛 안에서의 생활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체험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단지 은혜에 의해 또는 진리에 따라 함께 산다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매우 빈약할 것입니다. 만일 내 아내가 은혜에 따라서 나를 대하지만 내가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극히 불만족할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 없이 은혜에 따라서만 대한다면 아내도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은혜가 아닌 사랑 위에 기초를 둡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은 진리가 아닌 사랑 위에 그 기초를 둡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가련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진리만으로 불충분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당한 결혼 생활은 단지 진리에 따르거나 은혜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사랑과 빛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은 진리나 은혜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하는 모든 것은 진리에 따른 것이며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것도 틀리거나 거짓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충분한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의 친밀함 같이 들리지 않고 법정의 차가움처럼 들립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 관계는 섬세하고 밝고 친근해야 합니다. 빛의 영역 안의 생활. 사랑과 은혜와의 차이를 이해하기는 쉽지만 빛과 진리와의 구별을 이해하기는 보다 어렵습니다. 아마 내 자신의 결혼 생활 체험을 예로 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오랜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아내를 다루었던 적은 회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주님의 능력 주심에 의해 언제나 아내에게 빛 안에서 행동하였습니다.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의 영역밖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또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빛 안에 있다면 어떤 면에서도 자연스럽게 행하고 처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한 방법을 분별하고 생각해내고 더듬어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빛 안에 있을 때는 더듬어 찾거나 생각해내거나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내가 아내에게 성질을 내려고 할 때 이것이 진리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나 교회의 장로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 그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빛의 영역에서 진리의 영역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본의 표준에 따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빛의 영역 안에 있는 산 꼭대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우리는 그런 특별한 때에 성질을 내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 앞에 메시지에서 나는 요한복음 4장과 8장에 있는 부도덕한 여인들의 경우를 언급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에서 모두 진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주 예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그분은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두 장 안에 있는 여인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대하고 계셨을 때 그 여인들은 구원을 위한 후보자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여인들은 어둠과 거짓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둠과 거짓에서 나와 진리와 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들이 구원받고 진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 여인들은 계속 나아가 아버지를 접촉하고 모든 것이 비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기 빛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거짓되고 참된가를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헤아림 대신 거기에는 다만 빛의 비춤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연스러운 생활. 결혼 생활이 합당하다면 우리는 자기 배우자에 대한 행동이 진리에 따른 것인가 혹은 표준에 미치는가를 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빛의 영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충분히 진리에 따르지도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빛의 영역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빛 안에서 단순하고도 자연스럽게 생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나 행동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따른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생활 초기에 진리의 영역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남들이 어떻게 말할까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방법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내 행동이 진리에 따른 것임을 의미합니다. 후에 나는 주님의 긍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더욱 이끌렸고 어떻게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사랑과 빛이 충만한 관계로 어떻게 그분과 친밀히 사는지를 배웠습니다. 그 결과 나는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빛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이 진리에 따른 것이며 무엇이 옳은가를 살피지 않고 다만 그렇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남들이 어떻게 말할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행동이 칭찬을 받고 어떤 것이 비난받을 것인지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빛 안에 있었으며 어떤 행위가 진리에 따른 것인지에 관해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새 사람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리에 따라 은혜에 의해 사는 것은 필요하며 적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부인 교회에 대한 측면에서는 충분치 못합니다. 신부인 교회는 반드시 사랑과 빛 안에서 주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과 모든 면에 있어서 신부인 교회는 반드시 빛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는 사랑과 빛이 그 기본 요소들입니다. 전사. 에베소서의 각 장에는 교회의 다른 측면들이 계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측면들은 각종 기본 요소들과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6장에서는 전사인 교회를 볼 수 있는데 전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아니고 사랑과 빛도 아니며 싸우기 위한 능력과 갑옷입니다. 전사로서의 교회는 서기 위해 반드시 강해야 하며 입고 싸우기 위한 갑옷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제 1장과 2장과 3장에 있는 기본 인자들과 기본 요소들을 찾아봅시다. 1장의 주된 인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무한하고 영원한 능력이 그분을 3층천으로 높이 올리셨고 그분을 만물 위에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가 그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1장의 주된 인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그 기본 요소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에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2장에서는 교회의 다양한 측면들, 즉 걸작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새 사람,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들이 있는 왕국, 하나님의 권속, 끝으로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모든 측면들이 다루어졌지만 2장의 주된 인자는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려면 교회는 반드시 부활과 그 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들이 2장에 있는 기본 요소들입니다. 2장의 전반부에 있는 주요 관념은 부활 생명이며 후반부의 주요 사상은 그 영입니다. 둘 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충만. 에베소서에서 가장 깊은 장인 3장에 주된 인자는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 되기 위해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3장에서의 기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교회 생활.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의 6장 안에 있는 주요 인자들과 기본 요소들을 복습해 봅시다. 1장에서 주요 인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며 기본 요소는 삼일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2장에서의 주요 인자는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이며 기본 요소들은 부활과 그 영입니다. 3장에서 주요 인자는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이고 기본 요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4장에서 주요 인자는 세 사람인 교회이며 기본 요소들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5장에서 주요 인자는 신부인 교회이고 기본 요소들은 사랑과 빛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주요 인자는 전사인 교회이며 기본 요소들은 힘과 갑옷입니다. 사랑과 빛 안에 있는 신부인 교회는 섬세하고 친근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예로 결혼 생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안에는 힘이나 갑옷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부인 교회의 특성이 아닙니다. 신부인 교회에 있어서는 은혜나 진리 또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강조함이 없습니다. 더욱이 부활이나 그 영이나 삼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언급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요구되는 것은 사랑과 빛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사랑은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이며 빛은 가시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요소입니다. 그분의 내적 본질을 접촉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사랑과 빛이신 그분을 체험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이 영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6장을 포함시켰습니까? 이 장은 처리해야 할 하나님의 대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만일 대적이 없다면 5장에 있는 신부인 교회에서 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따르면 전쟁에서 대적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전사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먼저 사랑과 빛 안에서 신부가 되어야 하며 그런 다음 대적과 싸우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전사로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한 쌍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가 대적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갈망에 따른 교회 생활은 반드시 사랑과 빛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요소들이라는 것에 깊은 인상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적 본질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빛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부인 교회로서 가장 높은 교회 생활을 갖습니다. 에베소서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내적 본질 안으로 이끌어서 사랑과 빛이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빛나는 빛과 달콤한 사랑을 누리면서 친근한 교통 안에 살게 됩니다.